예, 오늘 말씀은 나의 십자가로 영광을 나타내는 자, 십자가로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매일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허리케인 할비로 휴스턴 뭐 거의 도시의 뭐 반 이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이 지금도 구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동안 이제 뉴스를 보는데 그 타주에서 또는 주변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보트를 끌고 와서 그 물에 잠긴 사람들을 구조하려고 그렇게 애쓴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좋은 보트, 정말로 배를 뭐 미국 사람들이 그 요트 좋은 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보트가 그렇게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보트가 사고도 날 수 있고 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어떤 보트를 갖고 오라고 부탁을 하냐면 에어보트라는 겁니다. 에어보트라는 건 보트 중에 제일 싸구려 보트입니다. 그저 배가 쇠로 된 것이고 뒤에 보면 커다란 그 선풍기 같은 거, 팬을 단 그런 보트를 갖고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거는 뭐 플로리다나 늪지대에서 물이 얕은 곳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사냥꾼들이 많은 쓰는 보트가 됩니다. 그건 보트 중에 싸구려입니다. 그러니까 휴스턴에서 지금 요구하는 보트는 그런 보트입니다. 그런 것이 와야지만 사람을 구할 수 있고 오히려 다른 보트 갖고 오면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트에 비하면 싸구려입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그 보트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 재난 사건을 통해서 그 보트의 가치를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습니다. 다른 보트에 비하면 싸구려고 별 유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구하는데 생명을 구하는데 가장 귀하게 균유하게 쓰인 보트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어보트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에어보트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할 때 크고 높고 아름답고 대단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낮은 곳, 천한 곳, 가난한 곳, 찢어진 곳, 상처 있는 곳,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이 높고 아름답고 귀한 곳, 그렇게 찬송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도 나의 자신, 그야말로 제가 좀 전에 보트에 비교했지만 에어보트 같은 곳, 다른 보트에 비교하면 싸구려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나옵니다. 왕은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합니다. 비참한 자리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광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낮은 자들입니다. 핍박받는 자들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리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한번 이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자, 이 말씀 어떤 말씀이 되냐면 여기 그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에 레바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한 5, 60km, 뭐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두 개의 항구 도시가 됩니다. 근데 그 두 개의 항구 도시 사는 사람들이 식량을 어디서 조달했냐면 갈릴리에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나라가 달랐습니다. 통치 지역이 달랐습니다. 갈릴리는 헤롯 왕이 통치하는 것이었고 두로와 시돈은 다른 사람들이 통치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식량을 갈릴리에서 갖다 먹었습니다. 갖다 먹었는데 이 갈릴리 왕 헤롯이 무슨 일인가로 지금 화가 나고 분노해서 식량 공급을 중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시던 사람들은 굶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시면 북쪽에 바로 레바논이 있습니다. 레바논이 있는데 레바논의 나라를 잘 보시면 그저 커다란 레바논 산이라는 것이 그 나라의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보면 두로와 시돈이 있고 베이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그 항구 도시들이 몇 개 있고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큰 산, 아주 큰 산,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을 넘어가면 그 유명한 베카벨리가 나옵니다. 베카벨리가 나오고 그 좁은 지역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한의 산을 넘으면 시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지만, 같은 지역이지만 베카벨리에서 농사를 지어갖고 그 산을 넘어서 양식을 지중해 쪽으로 공급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디서 양식을 구했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사왔던 겁니다. 그래서 구입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솔로몬서를 그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두로와 시돈에서 뭘 갖고 옵니까? 백향목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팔아먹을 게 뭐가 있었냐면 그 레바논 손에 백향목이 있었습니다. 그 백향목을 베어다가 이집트에다가 팔아먹고 그 백향목을 베어다가 이스라엘에다 집 짓는 데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갈릴리에서 양식을 사서 먹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로 시도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해상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역이 발달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중해에 나가서 중개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 무역이라는 건 자신이 어떤 자본이나 물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는 물건을 사다가 다른 곳에 물건을 팔고 그 차액을 건지는 그런 무역을 이 바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페니키아 사람들인데 페니키아 사람들이 다른 지역하고 언어가 다른 지역하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말이 다른 곳과 무역을 하니까 어떻게 되면 됩니까?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문자가 오늘날의 영어의 알파벳입니다. 히브리어 문자도 되고 라틴어도 되고 헬라어도 되고 이런 문자를 바로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이 사람들은 뭘 어디서 갖고 왔느냐? 갈릴리 지역에서, 가까운 갈릴리 지역에서 옥수수를 많이 갖다가 그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왜 미워했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이 헤롯 왕 설명드릴 때 왜 그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는 그 갈릴리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의 왕이지만 삼촌들로부터 왕권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로마에 가서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있다 보니까 그 갈릴리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왕이 왕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오래간만에 그 지역에서 왕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왕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의도적으로 죽인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죽이려다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왜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가? 왜 두로와 시돈 사람을 미워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저는 삼촌으로부터 왕권을 빼앗은 자,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을 다시 한번 인정받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볼모로 잡아서 그들에게 협박하는 겁니다. 공갈을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가 있었는데 블라스도를 내세워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중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21절.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뭘 입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왕복을 입고. 그러니까 지금 뭘 나타내고 있냐면 나는 왕이다는 겁니다. 나는 강한 자라는 겁니다. 나는 높은 자라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면 나는 너에게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의 성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가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아 확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아 확장력. 사람은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그 사람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넓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어떤 사람과 너와 나의 관계가 있는데 피상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깊이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저 뭐 대충 보고 인사하고 그저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깊게 넓게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맺을 수 있는가? 사람은 음식으로, 운동으로 육체적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만은 사람의 정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정신세계는 육체로, 음식으로 크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사람의 정신세계 커지고 넓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성이 좋은 사람은 뇌의 크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크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뇌의 크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작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라는 겁니다. 유명한 그 해리 팔로우라는 사람의 실험이 있습니다. 해리 팔로우라는 실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1960년대 이전만 해더라도 미국이 산업이 발달하면서 어떤 논리가 있었냐면 포유동물, 사람을 포함해서 포유동물, 젖을 먹는 사람들은 어미가 젖주는 것으로 어미를 따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인데 애기들이 왜 어미를 따르는가? 어미가 젖을 주기 때문에 어미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게 1960년대, 65년대 이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키우려면 부모는 엄마는 아이에게 젖을 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따로 재우고 따로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독립심을 갖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리 팔로우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실험이 참 굉장히 컨트로버셜합니다. 아주 그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아기 원숭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원숭이 태어난 걸 부모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고아로 키우는 겁니다. 고아로 키우면서 사람이 키우는데 먹을 것만 줍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성장하면 원숭이, 가짜 원숭이를 두 마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한쪽에는 철사로 만들었는데 그 철사로 만든 원숭이는 젖이 나옵니다. 항상 가면 젖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도 철사로 원숭이를 만들어냈는데 그 원숭이는 부드러운 철으로, 촉감이 좋은 철으로 그 원숭이를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그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이 원숭이가 배가 고프면 젖이 나오는 원숭이가 젖을 먹습니다. 그리고 젖이 먹고 배가 부르면 바로 어디로 달려갔냐면 그 부드러운 천으로 싼 원숭이가 달려간다는 겁니다. 거기 있다가 배가 고프면 또 젖 나오는 원숭이, 철사로 된 원숭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배가 부르면 부드러운 천으로 싼 원숭이가 달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원숭이는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저 거기 부드러운 천에 매달려갖고 그저 그 자신의 어민 줄 알고 매달려만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을 갈구하지만 사랑을 찾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숭이가 나중에 어미가 됩니다. 성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원숭이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숭이가 어미가 되거나 아버지가 되면, 아빠가 되면 자식을 학대합니다. 자식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젖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모릅니다. 키우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실험에서 발견된 것이 나온 논리가 뭐냐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으면 사랑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헤롯 왕은 자아 확장력이 굉장히 낮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낮은 사람입니다. 왜 낮냐면 자신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의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아내를 죽인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 셋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아들 셋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서자들을 세워서 나라를 셋으로 나눴는데 이 세 명도 언제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전혀 없는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봉왕들이 서로 심하게 다투고 싸웠고 그들 사이에 정말로 추잡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자가 헤롯 왕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왕이 됐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촌들로부터 왕권을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불안한 겁니다. 항상 걱정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촌들이 조카를 다시 죽이고 그렇지 않으면 로마 황제에게 음모해서 절 끌어내리고 다시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헤롯 왕에게도 그렇고 그 삼촌들에게도 그렇고 특징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들은 다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100%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헤롯 왕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로마 신을 믿었건 어떤 종교든지 반드시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을 믿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자신의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거나 그 종교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지 못하거나 삶의 태도가 변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 종교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거나 자신의 인격이 변하거나 행동이 변하면 그건 종교에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종교에서 신앙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은 다른 겁니다. 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종교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합니다. 기도도 하게 하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찬송도 하게 하고 십일조도 하게 하고 모든 걸 하게 합니다. 그러나 종교가 종교가 되면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가 신앙이 되면 그 종교적인 활동으로 그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격과 삶이 변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헤롯 왕은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었지만 그 종교로 인해서 그 인성과 그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과 사랑의 관계, 인간의 그 어떤 확장력, 그것이 굉장히 샬로한 사람입니다. 깊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자아 확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미국 살고 있습니다. 미국 살면서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그 원숭이가 달려가면 젖을 빨 수 있는 철사 원숭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갖는데 우리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그 철사 원숭이를 모포로 둘러싸고 부드러운 천으로 둘러싼 곳에 매달려 삽니다. 피상적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깊지 않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합니다. 사랑은 구합니다. 사랑은 찾습니다. 관계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관계가 깊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원숭이가 그 모포에 매달려서 하루 종일 있는 그 모습 우리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은 헤롯의 사랑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보면 좋아할 사람 좋아하고 미워할 사람 미워합니다. 틀린 것 보면 틀렸다고 얘기하고 참지 못합니다. 반드시 토해내야 되고 반드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의 사랑은 헤롯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전설에 따르면 헤롯 왕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합니다. 굉장한 미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미남을 보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고대 그 조각이나 이런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잘 만들어낸 신이라는 겁니다. 반인 반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뭘 입고 있습니까? 왕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가 신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떠드는 소리가 자신을 거짓으로 칭송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양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와서 그야말로 아양을 떠나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즐기는 겁니다. 왜 즐깁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해야지만 자신의 삼촌들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신이라고 들으면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나에게 아양을 떠는 거야. 거짓말이야. 그래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뭐가 됐습니까?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이 되는 겁니다. 누가 이런 시험에 가장 잘 빠지는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은혜 주는 사람인지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줍니까? 제가 무슨 은혜를 줍니까? 근데 교인들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기고만장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저부터 그렇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목회자가 사람을 제일 잘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일 잘 얘기합니다. 신이 되면 다른 걸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반대 의견 되는 것 허락하지 않습니다. 신이 되면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뭐든지 자신을 따라와야 됩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저도 이미 신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남 틀리는 거 보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거 참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이 헤롯 모습과 차이가 없습니다. 우린 신과 같이 행동하고 헤롯과 같이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으로 변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 변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오로지 한 길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길, 인간이 신이 아니고 인간다워지는 길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하나님이 사람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신에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 되심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제가 해석할 수 있냐면 너는 신 노릇 고만하고 인간 노릇하라는 겁니다. 사람 노릇하라는 겁니다. 인간답게 살라는 겁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종교는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신에서 인간을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가 정말 한 인간답게 살고 싶으냐? 인간이 뭔 줄 알고 싶으냐? 인간의 사랑이 뭔 줄 알고 싶으냐? 그러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 보세요.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무엇에 먹혀 죽었습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벌레 먹혀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내가 신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 때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자에는 하나님의 벌입니다. 이게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신이야. 제가 신이 할 때 아이고 내가 언제 신이라고 했습니까? 저희는 신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신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항상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의 십자가를 찾으라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신에서 인간이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다시 23절 보세요. 이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무엇을?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재밌게 번역을 했습니다. Glory to God. 하나님께 글로리를 돌리지 않으므로 벌레에게 먹혔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성경 보니까 글로리를 praise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므로 그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축복받은 자 하나님을 반드시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는 철저히 계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 축복을 어떤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까? 찬송한다, 찬양한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지만 우리의 찬송, 찬양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전체적인 것이 하나님께 찬송,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았기에 이웃과 삶을 나누는 것을 제가 찬송, 찬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더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헬라어로 영광을 독사라고 합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뱀 독사, 그 독사하고 똑같이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게 독사입니다. 근데 독사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가 너와 내가 생각이 같을 때 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생각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견이 같으면 너와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다툼이 없는 겁니다. 분쟁이 없는 겁니다. 너와 내가 생각이 같으면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해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영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품위를 지켜주는 것이 됩니다. 서로가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자아 확장력이 넓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확장력이 넓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영광을 사람 사이에서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자아 확장력이 넓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때에, 그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상적 인간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24절입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겁니다. 전도요 선교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작습니다. 헤롯 왕에 비하면 능력도 없고 연약하고 추하고 병들고 깨지고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간이 되심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인간답게 살라는 겁니다.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